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는 26일 북측 개석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장관급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착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행사에 각각 100여 명씩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착공식에는 국제기구 대표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소속 외국 인사 8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남한 측 선발대 31명이 오늘 실무 준비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익명의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 명령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와 의회 전문 매체 힐은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재능 있는 패트릭 세너헨 국방부 부장관이 2019년 1월 1일부터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 대행은 부장관 시절과 과거 보잉사에서 일했을 때 많은 업적을 이뤘다면서 그가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매티스 장관의 사의 소식을 발표하며 퇴임 시기를 2월 말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사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의 조기 퇴임을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인한 미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겸 예산국장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이 오는 28일을 넘어 내년 의회가 개원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멀베이니 국장은 백악관 국경장벽 예산을 50억 달러 아래로 책정하는 조건으로 셧다운을 끝낼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기존의 13억 달러에서 올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장벽 건설 비용으로 57억 달러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주변 해변에서 지난 22일 밤 발생한 강력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한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에서 1016명이 다치고 57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상황이 아직 다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 병력이 포함된 구조대가 자바섬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의 이번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엔 휴전 감시단이 예멘 내전의 최대 격전지인 호데이다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현지 관리를 인용해 네덜란드 군 장성 출신인 패트릭 캔머트 단장이 이끄는 감시단이 호데이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시단은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인 남부 아덴과 반군이 장악한 옛 수도 사나를 방문해 정부와 반군 지도부와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단은 먼저 호데이다 현지의 군사와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추후 활동하게 될 감시요원의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국무부의 결정이 제재 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밤 사이 북부 산지와 평남, 황해도 일대로 한때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과 불법적인 북핵, 미사일은 교환될 수 없으며 미국의 핵 우산은 영내 안보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오직 김정은과 나란히 함께 가는 세계만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1일 VOA 기자 만나 비핵화의 정의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위협은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매우 걱정스럽게 들린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s very different from what I understood to be the agreement that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had made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
북한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지도자와 합의했다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상하원 군사위원들은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주한미군과 영내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과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의 이번 주장이 놀랍지 않다면서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 모두 그동안 했던 모든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 doesn't surprise me Kim Jong-un and his dad and his grandfather have broken every promise they've ever.
그러면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미국의 이런 입장은 실제로 최근 발효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돼 있고 여기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법을 만든 의회 모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어떤 국가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주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또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S. nuclear umbrella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for the last.
또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모두의 공동 목표라면서 이런 목표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게러맨디 하원 군사위원도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고 있지 않고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t have any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We do provide a nuclear umbrella to be sure, and we have for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위협은 북한이 가할지도 모르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나 계획 또는 목적이 전혀 없지만 북한의 공격은 분명히 방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Well, the only threat the United States has against North Korea is a threat to counter any aggression.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협상 감각이 매우 골칫거리라며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he new negotiating stance by North Korea is very troublesome.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된 공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협상 기술에 대해 매우 순진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에서 공통분모와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재 압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일관된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국무부의 결정이 제재 완화 조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방영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 제재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기자가 미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이 전달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는 성명을 매우 명확하게 읽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청취자들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캠페인을 완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적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도움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과 매우 일관적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인들이 때로는 그곳에 갈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은 이런 상황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서울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다음 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북 지원 물품 전달과 국제 기준의 검증을 위한 관계자들의 북한 여행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기대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북 사이에 훌륭한 과정이 진행됐으며 북한이 로켓을 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란 도전이 쉽거나 아무런 충돌 없이 마치 즉석 푸딩이 만들어지듯 이뤄질 문제가 아니란 점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를 것이며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그만큼 빨리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전날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캠페인을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 여행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건 대표의 말을 분명히 읽어보면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북한의 주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와 일치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간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거듭 전달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 답보 상태는 상호 신뢰 결여가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내용 그리고 이행 시기를 자세히 정한 로드맵 마련이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뉴스에서 윤국한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또 국무장관이 올 한 해 평양을 네 차례나 방문했지만 상호 불신이 여전히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가 상호 불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건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협상 초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은 서로 종전선언과 핵신고의 선후관계를 놓고 맞서다 아무런 타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돼온 양측의 적대관계를 감안한다면 이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상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난 30년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협상이 매번 실패한 것도 상호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고요. 북한은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체제 붕괴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이 미국과 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 아니었나요?
예,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간 새로운 관계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관계 정상화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틀과는 달리 양측이 새로운 관계 수립과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개항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1항과 2항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요. 비핵화는 3항에 담았습니다. 명목상이나마 미북 협상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로 규정되지 않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네. 북한이 주장해온 핵무기 개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 이어 북한이 강하게 비난해온 한국군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가 컸지만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여전히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의심어린 눈으로 관찰해온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 성향의 관리들은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비핵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필요한데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불신은 흔히 의혹을 초래하게 돼 있는데요. 종전선언이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초입에서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의 의지를 보여줄 본보기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배후에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부인했지만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미북 양측이 이런 고질적인 상호불신을 뛰어넘어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방안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합의문 작성 시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한 등을 담아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협상에서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이행 순서 등을 자세히 규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그나마 불신의 요인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비핵화를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연계시킨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담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비핵화를 미국과의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설명을 전했던 한국 정부의 처지가 곤란해졌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미 언론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 같은 담화를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담화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의 실질적 양보 없이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담화 문구에 주목하며 미 국방부로부터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로부터 작전상 미국의 핵무기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1990년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방송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북한의 담화 내용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방증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으로 주한 미군 철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는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현재 외교 과정을 통해 군축 협상을 벌이려 하는 것이라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분석을 실었습니다. 타임즈는 지난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지만 북한의 공식 포명은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타임즈에 북한 입장에 대해 장밋빛 설명에 나섰던 한국 정부와 미국, 북한의 3자 외교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북한의 담화를 솔직한 입장을 밝힌 직설적인 진술로 규정하고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통신에 조선중앙통신의 도발적 성명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전형적인 위기정책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미북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합창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 남북 화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자살 시도 등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아픔을 노래를 통해 딛고 일어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음악 연습실, 악기를 연주하는 조형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진지하게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할 때 프라이데이, 내가 노래할 때 감사해요, 우리가 노래할 때 행복해. 점점 느낌이 커지는 거지 무거워지면 안 돼.
지휘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는 청소년들의 노래소리가 한결 나아집니다. 지난 8월 창단된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두리아나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단과 한국 청소년들이 연합한 합창단입니다. 이 합창단은 지난 10월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 음악감독을 지낸 김희철 지휘자 등 실력파 음악인들의 자원봉사, 또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휘자인 김희철 음악감독입니다.
탈북 청소년들로 된 와글와글 합창단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그 합창단을 이제 지도하다가 조금 음악적인 게 조금 더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 청소년들, 지금 음악을 전공할 청소년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주면 또 와글와글 친구들하고 또 어떤 하모니도 좀 될 것 같고 또 서로에게 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코리아 유스 콰이어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또 이렇게
남북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만나 서로 화음을 만들어가며 친숙해지는 모습,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상 합창이라는 게 균형과 조화인데 사실 지금 우리 어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그런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는 음악들을 한다는 자체가 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만나서 그런 대화들 하더라고요. 야, 너도 똑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참 서로 보지 않을 때는 뭔가 서로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청소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뭐 좋은 거, 뭐 멋있는 거, 또 뭐 이쁜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곧 친해지더라고요. 예, 곧 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을 지금 조금 먼저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합창단의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가 강제 결혼에 나온 자녀들이 70%, 북한 출신이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30% 정도입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고 있지만 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도리아나 국제학교 교장인 천규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딱 두 명을 제외해 가면 다 새아빠예요. 중국에서 온 아이들은 100% 친아빠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아빠가 있고 또 엄마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 주말 되면 다들 당연히 집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는 학생이 몇 명 안 되고 가서 갔다 오면 오히려 불편해하고.
한국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 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는 1,249명. 북한 출신 탈북 학생 1,222명보다도 많습니다. 북한보다 중국에서 장기간 결혼해 살던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입국하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규모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천 목사는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적응에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놀라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했던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잘 융화돼서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학교에서 북한 출신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사회 관계 형성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또 남한 학생들도 처음에는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다르고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먼저 다가오고는 뭐 놀랬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흐뭇하고 기쁘죠.
중국에서 태어나 15살 때인 3년 전 한국에 온 춘미양도 합창단 활동 전후가 크게 바뀐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엄마랑 한 13살 때 헤어졌어요. 제가 13살 때 엄마가 한국에 오게 되고 그 전에도 한 1년 동안 한 분 두 분 볼까 말까 그랬어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는 언어를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막 친구도 안 사귀고 혼자만 지냈어요.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던 춘미양은 한국에 온 뒤 얼마 후 아파트 9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랑을 못 느끼고 가족들한테 그리움은 많은데 가족들한테 사랑 받을 수가 사랑을 주는데 가족들 사랑 주는데 사랑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뒤 춘미양은 주위에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고 합창을 통해 큰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같이 같은 소원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큰 희망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도 가졌어요?
네. 합창도 하면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 만났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모든 거 다 다르고 근데 합창하면 하나를 돼야 되잖아요. 그거 서로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서로 다 노력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들어요.
북한 출신 부모님이 한국에 정착한 뒤 서울에서 태어난 14살 다혜양은 한국의 중학교에 다니다가 올가을 두리아나 국제학교에 입학한 뒤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중이었어요. 일반중. 말하자면 너무 길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사고 쳐서 왔어요. 사고를 너무 안 쉬고 다녀가지고 왔어요.
다양은 옛 학교 친구들이 엄마의 말투를 들은 뒤 차별하고 놀리는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탈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아니까 엄마를 먼저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말투를 보고 처음에 어디 엄마 북한에서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음에는 왔다는 소리가 못했어요. 그냥 괜히 또 놀린 걸리 될 것 같고 애들이 좀 그런 편견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이런 애들을 좀 어렵게 살던 나라에서 왔으면 좀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차별하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가끔씩 가다 보면은 애들이 좀 그런 거 아니까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희 엄마 아빠 북한 사람인 거 안다고 아니 엄마 북한 사람인 거 안다고
일부 친구가 전화번호 이름을 두만이라고 바꾸고 엄마가 간첩 아니냐고 놀려서 무척 힘들었다는 다혜양. 이후 너무 많은 사고를 쳐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아버지는 딸에게 크게 실망해 얼굴조차 보고 싶어하지 않으신다고 다혜양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아빠는 이제 저를 거의 안 봐요. 이제 못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뭐 아빠도 이제 엄마가 말해요. 아빠는 정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은 너에 대한 마음은 다 닫을 수 있지만 그 아빠는 이제 정이 많으니까 이제 정이 많은 만큼 시간도 걸린다고 저를 이뻐해 줄 만큼도 상처도 깊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1년이든 2년이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이런 다혜양의 답답한 마음에 큰 위로를 준 게 음악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순간이 무척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봐서도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나쁜 일 있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요 그래도 노래를 하면 그 순간을 까먹게 돼요. 그냥 노래하는 건 행복해요. 그냥 무슨 일이 있든 그냥 노래하는 순간은 그냥 까먹고 그냥 노래 가사에 집중하니까.
다혜와 춘미 등 탈북민 자녀들은 사랑으로 헌신한 선생님들 그리고 아무 편견 없이 함께 노래해준 한국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에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골입니다.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 해안을 덮친 거대한 해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37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 전망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구체적인 시리아 철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새해를 넘길 거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쓰나미 피해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예,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작은 해협인 순다 해협 인근에서 현지 시간으로 22일 밤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 해일이 발생해서 자바섬 주변 해안을 덮쳤습니다. 이 거대한 해일은 내륙으로 15m에서 20m까지 밀어닥쳤는데요. 이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적어도 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지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000명이 넘고요. 실종자도 한 50명쯤 되고요. 앞으로 희생자는 더 늘 전망입니다.
이번 쓰나미는 왜 발생한 겁니까?
예, 지금까지 쓰나미 발생은 대개 해저 지진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쓰나미는 순다 해협에 있는 작은 화산인 이 아나크라카타우가 분화하면서 해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인도네시아 재난당국과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크라카타우 화산이 20일 밤 9시경에 분화하고 한 30분 후에 쓰나미가 덮쳤는데요. 더구나 이때가 만조식이라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사전 경고는 없었나요?
예, 재해 경보 시스템이 취약해서 아무런 사전 경고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반텐주 등 피해 집중 지역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1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휴양지로 각광을 받던 곳인데요. 쓰나미가 덮친 날도 많은 현지 주민들이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해변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집채만한 해일이 밀어닥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해변에서 공연을 보던 사람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요.
예,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 악단이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무대 뒤쪽에서 쓰나미가 덮치면서 공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모습이 인터넷 사후 연결망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가족과 밴드 멤버 등 한 20명이 숨지고 한 10여 명도 실종됐는데요. 현재까지 외국인 사망자나 실종자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재산 피해도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으로도 적어도 560여 채 주택이 파괴됐고요. 호텔 9곳, 식당 60곳, 또 350여 척의 선박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네, 구호 작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는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구호단체 요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장비가 부족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부 구조대원들은 이 시간을 다투는 생존자 구조 작업을 위해서 맨손으로 잔해 더미와 파편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쓰나미 발생 직후에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 뒤 이어서 23일에는 헬리콥터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인도네시아가 당한 이 뜻밖의 재난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트위터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쓰나미 재난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해서 200명 가까이 온 사람이 사망하고 1000여 명 가까이 다치거나 실종됐다라고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복구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도 2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미사에서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신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또 UN 세계식량계획 등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며칠 안에 더 치명적인 쓰나미가 덮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크라타우가 여전히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의 설명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해안지대 주민 3천여 명을 고지대로 대피시키는 등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지진, 쓰나미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말에도 술라웨시 섬에서 강력한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1,20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주 둔 미군 철군을 확인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저녁 늦게 트위터에요.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고 난 후에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판 무장세력 IS 잔당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길고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군대가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판 무장단체 IS와 양국의 교역,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고도의 조율을 거친 시리아 철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터키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터키 대통령실도 이날 성명을 내고요. 에르도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과 전환에 따른 권력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양국이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지난주 처음 시리아 철군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미국 정부가 현재 시리아에 주둔 중인 약 2천 명 병력의 전면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날 오후에 백악관이 성명으로 이를 확인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 방침에 반발해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 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 9명이 시리아 철군 재고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랜드폴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 시리아 철군 조치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IS와 시리아 정부만 대담하게 만들 이 성급하고 큰 대가를 치를 실수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말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걸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겸 예산국장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 미국의 우방들은 뭐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대통령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시리아 철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예,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명령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23일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중인데요. 이번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군요.
네,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23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나왔을 때 한 말인데요. 멀베인 국장은 정부 부분 폐쇄가 12월 28일을 지나서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8일은 연방 상원이 성탄절 휴일에서 돌아오는 날이고요. 내년 1월 3일은 올해 중간선거로 새로 꾸려진 연방의회가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24일로 사흘째죠?
네, 그렇습니다. 22일 0시부로 시작했으니까 사흘째가 맞습니다.
네, 부분 폐쇄가 시작된 날인 22일에 연방 상원 의원들이 모였는데 별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이긴 했는데요. 민주공화 두 당이 뭐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흩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상원은 27일까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에 멀베인이 국장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여기서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 예산을 전액 반영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1일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 50억 달러를 모두 반영한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이걸 상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표결조차 못했습니다. 이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지출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60표가 나오려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과 또 민주당이 제시하는 액수 사이에 차이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13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멀베니 국장이 이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타협 가능성은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이 관련 예산으로 13억 달러 이상을 잡아주면 대통령이 요구한 50억 달러가 되지 않더라도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베니 국장은 이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민주당 쪽 사람 말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타협액으로 21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됐는데 내년 9월까지 예산이 확보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부서 가운데 75%는요 이미 예산이 전액 잡혔고요. 나머지 25%가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는 부서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등입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올해 들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1월과 2월에도 잠시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경 장벽을 포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연방정부 문을 열려면 국경 장벽을 버려야 한다라고 슈머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사태 책임을 민주당 쪽에 돌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23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범죄 조직 문제나 인신매매 그리고 범죄자 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국경이라면서 장벽 없이 국경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낮 최고기온은 5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에는 5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낮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5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 장전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24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장관급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착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식에는 국제기구 대표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소속 외국인사 8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남한 측 선발대 31명은 오늘 실무 준비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재능 있는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부장관이 2019년 1월 1일부터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 대행은 부장관 시절과 과거 보잉사에서 일했을 때 많은 업적을 이뤘다면서 그가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짐 매티스 장관의 사의 소식을 발표하면서 퇴임 시기를 2월 말로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사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의 조기 퇴임을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 명령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와 의회 전문 매체 힐은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길고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 시리아에 관한 상호 개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천천히 그리고 고도로 조율을 거친 철군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휴전 감시단이 예멘 내전의 최대 격전지인 호데이다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현지 관리들을 인용해 네덜란드 군 장성 출신인 패트릭 캔머트 단장이 이끄는 감시단이 호데이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앞서 감시단은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인 남부 아덴과 반군이 장악한 예수도 사나를 방문해 정부와 반군 지도부와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단은 먼저 호데이다 현지의 군사와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추후 활동하게 될 감시요원의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호데이다에서 예멘 정부와 반군이 무력행위 중단 합의를 준수하는지와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감시단에는 예멘 정부와 반군 대표도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주변 해변에서 지난 22일 밤 발생한 강력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한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에서 1016명이 다치고 57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상황이 아직 다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 병력이 포함된 구조대가 자바섬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은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 순다 해협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추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인한 미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이 오는 28일을 넘어 내년 의회가 개원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멜베이니 국장은 백악관이 국경 장벽 예산을 50억 달러 아래로 책정하는 조건으로 셧다운을 끝낼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기존의 13억 달러에서 올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